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은 사울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전쟁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사울이 여지껏 전쟁하면서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여지껏은 불순종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순종하기가 좀 수월하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좀 용이한 그런 환경을 또 허락하셨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전쟁을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전 작업을 했는가. 그 내용이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장면은 7절, 8절에 나오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9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 전쟁, 결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전 작업을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사울이 굉장히 세밀하게 사전 작업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사전 작업을 했는데 4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을 소집하고 세어보니까 숫자가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울이 여러 번 전쟁을 했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건 암몬 사람 나아스와 전쟁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20만 명, 만 명이니까 좀 적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 이전에, 그 이야기보다 방금 전의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전쟁은 블레셋과 전쟁이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어땠느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고요. 사울 주변에는 딱 600명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0명만 남아있던 상황이 아니라 전쟁하겠다고 사람들을 소집하니까 막 20만 명, 만 명 이렇게 모여들었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울도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전략을 짰는지도 나와요. 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군인들을 이끌고 아말렉 성까지 간 거예요. 가면서 골짜기 안에다가 복병을 두었다고요. 근데 복병을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무대포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내가 이렇게 해도 전쟁이 승리하고 저렇게 해도 승리할 거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죠. 그리고서는 전략을 세웁니다. 어쩌면 이 전략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인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전략을 가지고 아말렉 성 근처에다 복병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니까 모든 점에서 사울에게 유리하겠죠. 전쟁을 시작할 때 아말렉은 다른 준비 없이 그냥 시작을 하는데 사울은 군인도 모았죠. 전략도 세웠죠. 일정 군인들은 아말렉 성 그 근처에 있는 골짜기가 다 미리 깔아놓았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도 보면 사울이 참 성실하게 또 참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준비한 마지막 모습이 6절인데 6절이 참 인상 깊어요.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성 안에 겐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 사람들 사람 안에, 근데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겐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니네 거기 같이 있으면 우리가 너희까지 죽일 수도 있다. 우리 니네 구분 못한다.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경고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겐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참 이게 사울의 하나님 말씀에 어찌 보면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겐 사람을 죽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 지금 들어가서 죽이는 마당에 저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지 겐 사람이지 딴 나라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단 가서 아말렉만 죽이면 되는 거 하고 다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겐 사람도 저 녀석들도 진짜 나빠. 심판받아야 될 아말렉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우리한테 창칼을 들이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녀석들도 다 쓸어버리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지 겐 사람이나 혹은 아말렉을 돕는 사람들까지 진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잘 지키는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 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참 살 길을 찾는 거죠. 가라고 할 때 또 가는. 이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막 수십만 군대가 몰려왔으니까 아말렉 사람들도 긴장했을 거잖아요. 성을 다 문 닫고 있을 텐데 자기 성 안에 있던 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떠나가면 이게 참 겐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말렉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행동이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튼 겐 사람들이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말렉 성 안에는 아말렉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작업을 놓고 보면 4절, 5절, 6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깁니다. 석절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실제로 전쟁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아말렉 성에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아말렉 성에서 쳤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말렉 성을 함락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말렉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겠다고 막 도망쳐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서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다 쓸어서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는, 전쟁하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 사람을 쳤는데 8절에 보면 참 불행한 장면이 나오죠.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사울이 전쟁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안에는 순종한 모습과 불순종한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린아이들까지 유아까지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왕만 아각만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전쟁했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했던 상황을 보면 장면을 보면 앞에 나왔던 준비했던 장면과는 좀 다르게 짧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전쟁을 감당하던 실제로 수행했던 장면을 묘사하고 설명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또 사울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불순종한 모습이 여기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랑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들어 참여했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아각 두 번째로 그의 양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이것을 남겨두었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남겨두었는데 뭘 남겨두었냐면 사람들 중에는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최고로 높은 사람인 왕을 남겨두었고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 소유물들 중에서는 제일 좋고 기름진 것을 남겨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갖다가 쓸만한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어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절 끝에 보면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입니다. 가치가 없고 하찮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중에 뭐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냥 가져가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짐승들 이런 것들은 진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결과가 어떠하냐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겨두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언제나 평가와 해석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울은 승리한 왕이죠. 훌륭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전쟁 때문에 노인물을 많이 얻어서 사울도 부자가 되고 백성들도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것처럼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네 가지 명령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지금. 지금. 사울이 주체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전쟁했고요. 두 번째, 네가 가서. 사울은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사울이 직접 공격을 하러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일으키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순종했는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사울이 불순종한 전쟁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말씀을 드렸고 뭐 이미 다 앞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한 서너 가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전보다 더 악하게 불순종을 합니다. 이게 참 불안한, 불행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그 이유는 삶에서 딱 한 번만 죄를 졌기 때문에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딱 한 번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딱 한 번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한 번의 죄가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근데 심판을 안 하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그래서 심판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뭐 그까지가 심판하시라고 해라. 이렇게 교만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도 어떠하냐. 딱 한 번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도 죄를 저지릅니다. 순종하기 좋게끔 수월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믿음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요구하셔도 그래도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언제나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울이 지금 이 불순종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이 완전히 100% 불순종했다. 이게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 전쟁을 준비할 때 참 아름답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종을 잘한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순종했어요. 전쟁을 할 때에도 80%, 90%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한 가지 행동에 있어서는 불순종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다, 죄를 범했다 이럴 때에는 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까지 몽땅 다 죄를 지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었는데 순종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불순종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그러합니다. 앞에서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처음부터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 괜찮다. 이제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할 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른 사람은 100% 불순종하는데 나는 80%는 순종하고 20%만 불순종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잘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특징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왜 불순종했느냐?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자니 아까운 거죠. 도대체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죄가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 거지 소나 양까지 죽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 아니면 저거 끌고 가면 내가 얼마나 돈을 챙길 수 있는데 혹은 백성들도 원망했겠죠. 전쟁하면서 우리가 노인물도 하나도 없이 그럼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전쟁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럼 나는 챙겨가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전쟁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면에서 생각해보면 돈과 관련해서 손해가 나게 생긴 거죠. 내가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양들이나 염소나 낙타 이런 것도 챙겨오면 나도 좋고 백성도 좋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사울도 존경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챙긴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죽을 지경을 만나서 도무지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가져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환경을 쳐다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놓고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여서 죄를 짓고 너무 좋을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좋은 상황만 보여서 또 죄를 짓고 이게 이제 사울이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울의 신앙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안 살고 평안하고 좋고 승리할 때도 믿음으로 안 살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고 넉넉하고 형통하고 좋을 때는 너무 누릴 게 많아서 신앙생활 못하겠고 이래도 못하겠고 저래도 못하겠고 결국 사울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모습만 놓고 보면 사울은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 때문에 결국 그가 지금 수중에 얻은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이것저것 내 욕심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울이 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사울이 갔던 길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죄범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 제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안타까운 사울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얼마든지 참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였던 것,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사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의 물질들을 다 포기했더라면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울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이 그런 길을 걷지를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이 휩쓸려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았던 것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사울을 닮은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는 사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중심을 잘 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